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니이다. 시편 139편 7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는 마치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산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북주는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삶을 꽉 잡아주실 것입니다. 환경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니 결코 낙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무장하시는 신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 붙들린 두 자매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한 주간 강건하셨죠? 두 분의 모습을 뵈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셔서 그런지 편안해 보이시네요. 네, 오늘이 벌써 9월입니다. 9월 하면 한가위, 추석 명절이 있는 날인데요. 남조선은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 만큼 가족과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으로 귀향하는 사람들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북조선 역시 추석 명절을 크게 보내고 있는지요?
네. 하지만 정부의 특성상 네. 민족 대이동이 허용되지가 않아서 같은 지역 안에서 푸짐한 음식들을 준비하고 가족과 지인들의 회포를 푸는 만남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지역을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네, 허락하지를 않아서 네. 올라오거나 뭐 내려가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네. 쉽지 않다는 얘기시죠. 네. 아, 그러시군요. 수리자매님, 남조선에서는요. 추석에 음식하면 송편을 만들어 먹는 것을 떠올리는데요. 북조선에서도 그런가요?
네, 북조선에서도 그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네. 육고기나 아니면 절편 그리고 과일 이런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좀 즐겁게 노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북조선에서는 송편을 만들어 먹지 않나요?
네, 송편도 만들어 먹긴 한데 그 네. 제사상에 절편을 올려야 되니까 절편을 좀 해서 그거를 먹는 것 같아요.
아, 송편보다는 네. 떡 절편을 많이 만들어 먹는다는 얘기신 거죠?
네네.
아, 그러시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수선 신자 여러분, 지난 2주에 걸쳐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대한 점검 우리 함께 해보았는데요. 부모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여정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해서는요,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맞아요. 사랑의 부담이 사랑받아야 할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하는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고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배워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양육할 때 부모로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버지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나 부모됨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것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두려움과 불안 안에는요,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실체를 알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다 보면 자녀와 양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놀라운 능력인 모성과 부성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두려움과 불안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가지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을 제대로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도망가게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 불안과 당당히 마주해야만 내 안에 있는 모성과 부성을 통해서 올바른 양육의 길로 내 자신을 안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북주선 신자 여러분, 걱정이 많은 엄마와 무관심한 아버지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두 자매님의 부모는 어떤 편이셨나요?
네, 우리 엄마는 걱정과 근심이 많고
네.
자식에 대한 애정이 과할 정도로 세심한 편이고
네네.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의미보다는
네.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네.
자유의 영혼이라는 표현이 적당한 사람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주 양육은 사실 어머님이 다 하셨네요.
네.
네. 아버님은 이제 경제적인 것만.
네.
네. 그러셨군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예, 여전합니다.
아, 예.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네.
아버지, 어머님의 모습이 있으시군요. 네. 네. 자,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의 부모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희 부모님도 비슷한데.
네.
되게 아버지는 불안이랑 그게 좀 높고 걱정이 좀 많은 분이셨고
네.
어머니는 좀 양육보다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좀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러시군요. 네, 우리 수인 자매님과 소리 자매님의 부모의 모습이 약간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소리 자매님의 부모님 중에서 엄마가 대부분 경제활동과 어떤 가정경제를 책임지셨다면 예, 아버지가 불안이나 걱정으로 자녀 양육 집안에서 하신 부분이 좀 더 맞나요?
네.
네, 그러셨군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걱정이 많은 엄마와 무관심한 아버지의 모습에는요, 공통적인 감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라는 감정입니다.
엄마들은 걱정이 많은 이유가 불안함이 원인이라는 게 납득이 되는데요.
네.
아버지들이 무관심한 이유가 불안함 때문이라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의 특징은요. 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어떤 것에 부정적인 한 가지 면만 보고 전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요, 저마다 불안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인자매님은 불안한 감정이 확 몰려오면 어떤 본인의 모습들이 보이나요?
네, 저는 불안하면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리듬으로 불쾌해지고 네.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진 나 자신을 보게 되는데 네.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불안을 주는 그 요인을 찾으려고 계속 생각하고 본인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으신가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불안한 요인을 찾으려고 밖에서 혹시 찾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는데, 네네. 뭐, 멀리 가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 원인을 찾고, 그렇게 해결을 해보자 하는 주의여서,
네네. 아, 네. 그럼 그 불안한 감정이 많은 생각을 통해서 혹시 조금 조절이 되시나요?
예전에는 그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네. 잘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소리자매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알지 못할 불안이 밀려올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좀 찬송가를 들으면서 좀 푹 쉬는 것 같아요. 산책도 좀 하고. 그러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 이 불안한 감정이 밀려올 때 각자 그 불안한 감정에 대처하는 방식은, 예. 다 다릅니다. 불안의 요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불안한 감정을 빨리 해소시키기 위해서 찬송가를 듣거나 아니면 푹 쉬면서 예, 생각을 좀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두 자매님이 불안에 대처하는 모습이 다른 것은 이제 불안에 늘 노출되어 있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어떠신가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도 본인만이 불안에 대처하는 모습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불안으로 인한 모습도 방어기제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서 끊임없이 걱정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면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나치게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문제를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군요.
네.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인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불안한 마음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멀고 가면서 걱정을 달고 사는 것 같고 아버지의 불안은 회피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의 성향을 다룬다면 여기에 중심을 보고 오늘의 주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들 역시 불안하죠. 하지만 아버지들은 불안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불안에 직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보다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괜찮아 아이들은 다 그렇게 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회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은 편안함이나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불안에 직면하기 싫은 모습 때문에 하게 되는 의식적인 행동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안에 대한 엄마, 아버지의 다른 반응의 차이로 인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문제 해결 방식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아버지들은 그 문제가 절실하게 피부에 닿기 전까지는 큰 문제로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작을 때 적절하게 도움을 받아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도 그 시기를 놓쳐서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들은 다 괜찮아 하면서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회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하나만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두 개, 세 개 이상의 많은 노력으로 막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져서 주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게 될 쯤에야 위기감을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요, 위기 대처가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인 엄마들은 속이 터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엄마는 아직은 문제라고 볼 수 없을 때에도 걱정이 많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것 아닌 일에 극성을 떠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자신의 불안을 지나치게 빨리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이 보기에 어머니들은 항상 별것이 아닌 일에도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사서 하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엄마, 아빠들이 문제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엄마의 눈에는 뻔히 문제가 생길 것이 보이는데도 아버지들이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엄마들은 자신의 나그네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의 나그네와 아내에게 보여진다면 지금의 말과 행동에서 변화를 줘야 하겠죠. 불안이라는 감정은 오래된 우리 인간의 핵심 감정입니다. 즉, 불안은요, 생존의 위협이 발생하면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인데요. 그래서 불안은요, 몸의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불안을 느끼면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하도록 대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본능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불안에 반응하는 행동 역시 본능적인 모습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늘 걱정거리에 몰두하여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늘 긴장된 상태일 수밖에 없겠죠. 긴장은 주의를 집중하고 신경이 약간 곤두선,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말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말 많이 씁니다. 네, 걱정의 본능, 바로 엄마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에 대한 불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불안은요, 모성의 무한한 보살핌과 돌봄의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엄마들, 특히 남조선의 엄마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엄마가 당연히 희생해야 하고 자녀를 위해 고생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만 봐도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남조선의 엄마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신이 존중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한 아이들까지도 자식을 위한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생각할 때 나는 못생기고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자녀만큼은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희생적인 어머니는 존경을 받는다는 생각이 관습이 된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의 삶 속에는요. 늘 이런 불안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겠죠. 우리 부모님들의 옛날 양육 방식에는요.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분도 회초리 맞으시면서 크신 기억 있으시죠?
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맞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인 자매님도 맞은 기억 있으시다고 얘기하셨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게 그렇게 혼나야 할 일일까 할 정도로 이해가 안 갔는데
네네.
부모님 기준치로 상중하로 체벌 훈육법이 혹독한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상중하라 나눠서 몇 대 맞을래?
네.
네, 그러셨던 거,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옛날 부모님의 세대 회초리는 어쩌면 잘못된 방식이긴 했지만 적어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확신이 담긴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더 많이 불안감을 느끼고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자신의 양육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엄마들은 자녀를 대할 때마다 흔들리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책감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한 나는 누구일까라는 정체성에 혼란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옛날 우리 엄마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엄마라는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밖에서 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먹이고 보살폈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엄마들은요, 조금은 다릅니다. 자신의 엄마보다 아이를 더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되면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불안감도 많습니다. 이런 혼란이 불안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나 불안감 없이 건강한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요. 바로 자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자아 균형이란 쉽게 말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욕구와 현실이 충돌할 때 자아가 균형을 맞추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자아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 조율이 잘 안 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능적인 욕구와 현실의 조율이 이것이 바로 자아의 기능입니다.
자아의 기능이 잘 안 되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나요?
네, 그것은요. 정체성의 통합이 잘 안 되니까 참 힘들겠죠. 내가 엄마인지 직장인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흔들리니까요. 예를 들어 엄마인 역할이 바뀌거나 또는 엄마와 직장인의 역할이 추가되면 굉장히 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가령 미혼이었다가 기혼이 되는 것, 직장이 없다가 생기는 것, 아이가 없다가 생기는 것, 자녀가 한 명이었다가 두 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아주 말씀 잘해주셨어요. 사실 자아의 조절 기능이 좋은 경우 역할이 바뀌거나 이렇게 역할이 추가될 때도 자연스럽게 자기의 능력을 재배치하는데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노동력에 맞춰 어디에 어느 정도의 힘을 쏟아야 할지에 대한 배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잘 안 되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아의 조절 기능이 서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이 기능을 깨워야 합니다. 자아 기능을 깨우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리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첫째로 자신을 들여다볼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수시로 물어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상담사도 여러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상담사인지 엄마인지 아내인지 또는 배워주는 사람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모든 힘이 소진되었을 때는요. 다시 내면의 힘을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든지 책을 읽든지 또는 충분한 쉼을 가지든지 해야 합니다. 즉, 현실과 본능적인 욕구를 조절하는 자아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아의 기능을 깨우기 위한 두 번째, 수인자매님 읽어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한다.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역할이 몇 가지 안 될 때는 자아가 기능을 하다가 역할이 많아지면 자아 조절 기능이 약해지기도 하면서 혼란과 불안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한 면이 있는지 또는 용납을 못하는 모습이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고 내려놓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사 일을 잘하던 사람이 자녀가 생기면 이전만큼 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네.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줄어든다면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기쁨으로 채워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의 변화를 또 하나의 성장이자 발전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러면 도태나 상실로 받아들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엄마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밑바닥에는요, 죄책감, 미안함, 그리고 욕심이 있습니다.
예전 시대의 엄마들은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을 배고프지 않고 먹이는 것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북조선 신자 여러분들에게는요,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원인이 바로 이것인데요. 특히 가장 큰 불안을 만드는 것은요, 욕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위치에서 내 자녀가 다다랐으면 좋겠다는 욕심입니다.
공부에 한이 맺힌 엄마는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무척이나 불안해하겠네요. 공부를 못하면 자기처럼 힘들게 살까봐 갖게 되는 불안의 마음일 텐데 솔직히 이런 모습은 부모가 자기 자신과 자녀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와 관계가 좋지 못했던 부모는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 대해 괴롭고 힘든 마음을 갖게 될까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불안은, 불안한 마음은요, 바로 욕심에서 비롯되고요. 욕심은 모두 자기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두 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수인 자매님의 부모님은 자매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저희 부모님은 제게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는 큰딸이면서
네.
엄마의 분신이자
네.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네.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집념이 강하셔서
네.
제게 많은 투자를 해서 그게 못마땅한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굉장히 마음의 무게가 느껴지거든요.
네.
수인 자매님 자라오시면서 그런 무게감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마지인 게 싫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자, 소리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희 부모님은 딱히 저에게 뭐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셔서
네.
저는 그런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녀 또는 혹은 나그네의 아내에게 바라고 원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이 잘 채워지지 않을 때, 채워지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한 마음이 더 강해지면서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불안한 부모는 어떠한 양육 태도를 보일까요?
지나치게 불안을 느끼면 지나치게 경계를 하거나 긴장을 하게 되고 사납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단호하게 상대방을 밀치거나 회피하거나 숨어버리는 행동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불안감이 높을 경우에는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지나친 개입이나 지나친 통제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나친 개입은요, 아이의 일에 필요 이상으로 참견하는 것이고요. 지나친 통제는 무섭고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아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 불안감은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주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안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은미 자매님과 지수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양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의 목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들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주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은미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계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잘 들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빌레몬서를 전체를 읽고 또 빌레몬서는 누가 누구에게 쓰고 또 왜 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가장 중요한 세 인물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네. 네.
세 사람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누가 누구일까요?
네. 빌레몬서이니까 빌레몬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바울이요.
네. 그렇죠. 빌레몬서를 쓴 사람이고.
네.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세 사람, 즉 바울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라고 요청합니다. 그게 이제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네, 여기서 이제 갇힌 자란 바울이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성경 번역에는 이 갇혔다라는 표현 대신 그래서 아예 죄수라는 표현을 그냥 사용해요.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라는 표현은 자신에 관해서 말할 때 또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힌 자라고 말하죠.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 즉 빌레몬서를 보내는 사람, 또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말을 할 때 자신에 대해서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직 빌레몬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다른 네. 성경에서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나요?
네, 골로새서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네, 골로새서에서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죠?
바울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바울은 사도다. 나 바울은 사도이니 사도의 권위로 말하고 있다. 골로새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바울은 골로새서와 달리 빌레몬서에서 자신을 갇힌 자라고 말하는 건가요?
그러게요. 왜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자신을 갇힌 자라고 말하는 걸까? 빌레몬서 9절, 10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네. 바울은 여기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갇혔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감옥에 갇혔다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할 때 나는 나이가 많은 늙은이다라는 말을 또 하나 더 붙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네시모에 관해서 간청하고 부탁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자신에 대해서 갇혔다라고 얘기하고 늙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늙은이가 감옥에 갇혔는데 요청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간청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간청과 부탁을 빌레몬이 들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감옥에 갇혔다. 늙은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들어주게끔 조금 더 호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 그렇군. 아,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감옥에 갇혔다. 아, 좀 더 절절하게 호소하려고.
그렇죠.
아, 네,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호소를 사전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잘 들어보세요. 호소란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해서 간곡히 사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만 하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 명령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면 자기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신다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또 명령하실 때는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 주실 거라는 불안함을 느낀다거나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있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네.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시면 좋겠어요. 명령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데 명령이 없다고요?
네, 8절입니다.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네, 명할 수 있으나 명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이 명령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왜 명령이 없겠어요? 근데 명령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명령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요? 간청하고 호소하겠다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네, 바울은 도리어 명령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간청하고 호소해요. 저는 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지금 이제 한참 청소년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담배를 피운 적이 있어요.
오, 담배를 피웠다고요?
네. 우리 남조선에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술과 담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디 갔을 때 다른 사람이 술을 권하는데 국구 사용을 한다면 혹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조선에서는 어떤 사람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간혹 그리스도인이지만 술과 담배를 조금씩 하기도 하는 경우들이 사실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더군다나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아하게 좀 보고 좀 이상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목사 아들인데 그죠. 네. 나도 욕먹을 수도 있고.
네.
맞아요. 더욱이 내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아내가 아들이 담배 피우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몇 번 이제 경고도 주고 또 주의도 주고 그럼 이제 아들이 그럴 때마다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또 피웠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담배를 필 때마다 사실 혼내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혼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이 혼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엄마가 아니라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어 했어요. 엄마는 그냥 무작정 혼냈고 저는 좀 혼내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좀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님 아들분은 엄마가 아니라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그랬어요. 엄마는 좀 이렇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을 해요. 이렇게 격하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이제 차근차근 설득하듯이 말을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하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들이 담배를 한 3개월 정도 피고 끊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담배를 끊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아들에게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담배를 너가 끊게 되었냐고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자기를 붙잡고 통곡을 하더래요. 왜 네가 담배를 피냐고. 다른 아들도 아니고 왜 내 아들이 담배를 피냐고 엄마가 자기 앞에서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말하는데 그때 아들이 생각을 했대요. 아, 담배를 피면 안 되겠구나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정말로 우리 아들이 담배를 끊었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처럼 차근차근 설득하듯이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통곡과 호소가 때로는 더 훨씬 더 아들이 담배를 끊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간청과 호소가 우리를 설득시키고 그러네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위로보다는 회개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죠. 회개와 죄를 설교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고 복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늘 강단에서 회개와 죄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죄와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위로와 격려도 또 간청과 호소도 설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그렇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지만 간청과 호소 그리고 위로와 격려도 하시는군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명령도 하시지만 간청하시고 호소하신다. 혹시 우리 두 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간청하고 계시는구나, 호소하고 계시는구나, 애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낀 적이 혹시 있을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이제 네, 그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나라. 네, 그리고 좀 빨리 일찍 좀 자고. 네,
그리고 그렇게
좀, 네, 밥도 좀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끼니를.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호소를 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한 게 아니었을까.
아,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이 방금 좀 들면서 네, 네. 그걸 잔소리로만 들었었는데.
네, 잔소리만 네. 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건강하게 삶을 잘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좀 뜻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어요.
아, 그렇네요. 네. 하나님이 우리 지수자매가 건강하게 좀 생활할 네. 수 있도록.
네.
또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구나.
네, 네, 맞아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미 자매님은 어땠어요?
네, 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남조선에 와서 혼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혼자라서 느끼고 또 막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으니까 괜찮다.
괜찮다.
잘 살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많이 하나님께서 너 혼자가 아니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다니. 아, 네, 그래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요.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의 나눔 속에서 혹시 우리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묵상 중에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간청과 호소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시고 간청을 하실까라는 것도 또 네, 생각을 맞아요. 해보면서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의 또 호소나 간청일 수 있으니까 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 맞아요. 사실 간청과 호소는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간청하고 호소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너무 인자하시죠.
인자하시죠. 네. 맞아요. 인자하다라고 느끼니까 우리 주시자매님의 감정은 어땠어요?
진짜 좀 따뜻하신 아버지 같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자식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는 네, 부모님들은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네, 우리 은미자매님은?
네, 저도 동일하게 느꼈는데 명령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간구한다. 간청하고 호소하시는데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원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청하고 호소까지 하신다니까 더욱 따뜻해지는
따뜻해지는
네, 가슴에 더 많이 와닿는
그냥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라고 느껴지고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런 하나님을
네.
따뜻하신 하나님을 또 믿고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네,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축복이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청하시고 호소하셨던 그렇게 느꼈던 적이 언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럴 때 또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신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에게 늘 간청하시고 호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님의 마음을 매 순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청하시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나 주